창세기 5번 메시지. 사람의 창조를 보기 전에 우리는 부가적으로 넷째 날의 빛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첫째 날에 빛을 부르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의 날이었고 그 빛은 첫째 날의 빛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빛에 대해 또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채, 즉 해, 달,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첫째 날에 무슨 종류의 빛이 주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또한 우리도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그다지 뚜렷하고 강하고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특별한 이름이 없이 그저 빛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넷째 날의 빛, 즉 해, 달, 별들은 분명하고 뚜렷하고 강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주의해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또 다른 창조를 포함하여 여섯째 날에 완성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섯의 날들은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창조 이후 1장 2절에 어디에선가 큰 변동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 이후 오랜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회복과 함께 또 다른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창조를 포함한 이 회복은 엿새 동안에 완성되었는데 이 엿새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의 사흘이 앞부분으로 생각되며 나중의 사흘이 뒷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두 부분은 빛의 날로 시작됩니다. 첫째 날의 빛은 첫째 날 빛이며 넷째 날의 빛은 넷째 날 빛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부르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것입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의 빛은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생명이 중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의 중심은 생명이었으며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했습니다. 빛과 생명은 언제든지 짝을 이룹니다. 반대로 흑암은 사망과 함께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전에는 흑암이 죽음의 물을 덮고 있었는데 이것은 흑암과 사망이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추상적인 것이며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음을 의미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합니다. 바다의 깊은 물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전에는 오직 두 가지, 즉 흑암과 사망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빛이시며 사망과 흑암과는 정반대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흑암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흑암을 몰아내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생명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사망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망을 삼키려고 오셨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인 견해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견해를 취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견해에서 읽는다면 매 구절마다 빛과 생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빛과 생명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셨습니다. 그 나뉨이 흑암에게는 한계가 되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흑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흑암아, 내 말을 들어라. 한동안 내가 주관했고 온 우주에 가득 찼었다. 이제 내 빛이 너에게 한계를 두려고 간다. 너는 오직 밤에만 주관할 수 있을 뿐 낮에는 안 된다. 나는 너에게 한계를 정한다. 나는 빛을 너에게서 나눈다. 이제 너는 다시는 온 우주를 주관할 수 없다. 적어도 우주의 반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반쪽뿐입니다. 아직 어두움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어둠의 부분을 몰아내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며 결국 우리는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도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다시 밤이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어두움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셋째 날에 하나님은 죽음의 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의 한계이다. 너는 이 한계를 지날 수 없다. 이와 같이 마른 땅이 드러나 땅과 바다를 나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창조에서 첫째 날 이후 반은 빛이었고 반은 어둠이었습니다. 셋째 날 이후 반은 무치였고 반은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머지 반의 밤과 나머지 반의 죽음의 물을 몰아내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밤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흑암과 사망이 모두 완전히 없어지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당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흑암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망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주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자란다면 언젠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탄아, 나에게는 밤이 없다. 나에게는 24시간 동안의 낮이 있다. 내 속에는 죽음의 물이 없다. 내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모퉁이, 어느 거리에 있든지 내겐 마른 땅만 있을 뿐 이제 바다는 없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합니다. 첫째 날의 빛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사망을 절반만 몰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넷째 날의 빛은 우리를 또 다른 세계, 즉 밤과 바다가 없는 세계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들은 창세기에 씨로 뿌려졌으며 특히 창세기 1장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계시된 놀라운 빛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원칙에서 볼 때 넷째 날의 빛은 생명을 낳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날, 즉 첫째 부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불러내시고 뭍을 물에서 드러나게 하신 후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때 빛, 공기, 땅과 같은 생명을 낳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난 후 식물의 생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는 기뻐하지 않았지만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분은 빛과 공기와 마른 땅과 모든 식물의 생명을 보신 셋째 날에는 분명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땅 위에 창조된 생명이 없었습니다. 식물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가장 낮은 생명, 즉 가장 낮은 의식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합화에게 수천 번 말씀하신다 해도 백합화의 생명은 가장 낮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주어졌지만 그 생명은 더욱 자라야 했습니다.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넷째 날의 빛입니다. 첫째 날의 빛은 생명을 낳기 위한 것이며 넷째 날의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광채만이 준비되었을 뿐 다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첫째 날의 빛은 받았지만 과연 그들이 그 넷째 날의 빛 속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넷째 날의 빛은 첫째 날의 빛과는 다른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지만 넷째 날의 빛은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살펴봅시다. 해, 그리스도와 성도들. 해는 그리스도 자신과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의로운 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광선은 죽음을 치료합니다. 그리스도의 광선이 없으면 죽음이 있을 뿐이지만 그분의 광선이 비칠 때 죽음은 치료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은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 임한 돋는 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을 때 그가 큰 빛으로 나타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빛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상반절에서 이르시기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별이 될 수는 있지만 해같이 빛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복의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왕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해이시며 이기는 성도들 또한 장래에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달, 교회. 달은 교회입니다. 요셉의 꿈에서 그의 아버지는 해에 비유되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달로 비유되었고 그의 형제들은 별들로 비유되었습니다. 교회는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달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방교회들은 등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등불은 낮 아닌 밤에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은 교회 시대는 낮이 아닌 밤임을 밝히 증명해 줍니다. 교회는 등대로서 밤의 빛입니다. 그러나 등대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내는 것은 등불입니다. 일곱 등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있으며 일곱 등불은 4장에 있습니다. 일곱 등불은 일곱 영입니다. 교회는 등대이며 성령은 등대로 받쳐진 등불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빛 없는 등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의 거치는 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빛을 내는 등불이 있는 등대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등대인 교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등불인 성령이 있으니 등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등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인 오늘 일곱 영의 빛을 가지려면 교회를 가져야 합니다. 일곱 등불들은 일곱 등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밤이며 밤에는 햇빛, 즉 그리스도의 빛을 직접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사하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햇빛을 반사하는 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리고 교회가 기울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명 빛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가 기울었던 긴 기간이 있었습니다. 달이 기울었을 때, 그때는 바로 별들이 빛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암흑시대라 불리웠던 그 기간 동안 별들이 빛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의 별이었습니다. 루터 이전과 이후에도 많은 위대한 별들이 빛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달이 기울었었기 때문입니다. 200여 년 전 친첸도르프와 소위 모라비아의 형제들이라 불리우는 이들이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달이 차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초승달이었으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후 한 세기가 지나 영국에서 형제회가 일어났고 초승달은 거의 보름달로 발전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기와 20세기 초엽에 이르는 약 70여 년에 걸쳐서 우리는 앤드루 머리, 펜 루이스 부인, 심프슨과 같은 몇몇 다른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별들은 있었지만 달, 즉 교회 생활은 없었습니다. 달은 기울어 있었고 별들이 빛을 냅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보름달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울지 않는 초승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들 가운데 영적 거인들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거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달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이 차고 커지는 한 별들은 그리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 큰 별이 되기를 원치 않고 단지 작은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달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별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밤에 해에게 가서 빛을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해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오지 말고 나를 반사하는 자에게 가라. 만일 내가 내게서 나오는 빛을 원한다면 교회에 가라. 교회가 나를 반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 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교회들에게로 가서 반사하는 빛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첫째 날의 빛은 있을지 모르지만 넷째 날의 빛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잘하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신실한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교회로 돌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듯이 언제나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갖고 교회의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완전히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밤에 달에게 등을 돌린다면 당신의 얼굴은 어두움에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돌아올 때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와 하나 되며 즉시 빛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교회만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소홀히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달이 어떻게 해 없이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에게 빛이 없습니다. 밤에 빛을 내는 달빛은 햇빛을 반사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빛은 다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에 서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만 하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빛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넷째 날의 실제적인 부분인 달빛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며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생명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별들, 그리스도와 성도들. 별들은 그리스도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제의 해이시지만 이 밤의 시대 동안에는 해로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별, 즉 광명한 새벽별로 빛을 내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의 별이시고 모든 이기는 성도들 또한 별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은 그리스도이신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는 성령으로 빛을 내는 등대라는 것을 말했을 뿐 아니라 교회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 혹은 사자들이 빛을 내는 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믿는 자들은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이 곧 별들임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분별을 관리함. 넷째 날의 빛은 분별의 일을 하게 합니다. 분별은 빛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넷째 날의 빛이 없다면 이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 우리에게는 모두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젊은 형제들은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 않으며 무엇은 말하고 무엇은 말하지 않으며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으며 무엇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무엇은 사탄에 속한 것이며 영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혼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형제들도 그부들 중에서 사귀어야 할 친구들과 사귀지 말아야 할 친구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은 빛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그 빛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빛이 없는 방에 있다면 나는 넘어질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방향을 찾을 수 없고 관리함이 없고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내가 갈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형제들도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다릅니다.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형제들은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압니다. 그 이유는 분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들은 빛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빛은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빛의 다스림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분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마약을 파는 상점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분별은 제일 좋은 보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별은 빛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빛의 비춤이 곧 다스림입니다. 만일 당신이 창세기 1장 14절, 16절, 18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13절, 14절의 말씀을 기도로 읽어서 이 말씀들이 당신 속에 들어와 빛이 되게 한다면 당신은 무엇은 거부하고 무엇은 용납하며 무엇은 받아들이고 무엇은 거절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어두움과 빛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언제나 분별이 있을 때 관리함이 있게 됩니다. 표시, 행동을 위한 것. 해와 달과 별들은 표시가 됩니다. 이 표시는 행동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뱃사람들은 별을 따라 항행을 했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통신호등에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이와 같이 표시는 행동을 위한 길잡이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여, 너희는 하늘의 표시는 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고 말한다. 너희는 하늘의 표시는 분별할 줄 알지만 이 시대의 표시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바로 표시며 요나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빛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보지 못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우주 가운데 큰 표시가 발견됩니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진 여자의 표시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에서 항해를 잘하려면 우리는 이 여자를 큰 표시로 가져야 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와 관계 있습니다. 이 여자를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교회는 이 여자에게 속한 큰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이 우주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처신하려면 이 여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의 기원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책입니다. 사탄은 여자를 통해서 인류 안에 들어왔으며 주 예수님도 여자를 통해서 인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성경은 새 예루살렘, 즉 한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끝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그 여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여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 여자는 성경에 나타난 여자이며 온 성경을 넘는 우주적인 여자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 여자는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와에서 시작되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여자를 알 때 당신은 표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으뜸가는 표시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것인지 멈춰야 할 것인지를 아는 표시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넷째 날에서 오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절기, 달에 의해 정해진 성장을 위한 것. 표시는 행동을 위해 있는 것이며 절기는 성장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추수에 관한 주 예수님의 말씀에서 절기는 성장을 위해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 이르시기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기가 있는 것은 성장을 위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농부라면 당신은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겨울에 씨 뿌리고 여름에 쉬겠습니까? 절기는 우리에게 밭갈 때와 씨 뿌릴 때와 거두어들일 때와 될 때를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는 달력에 의해서 정해지며 달력은 달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레위기에 있는 몇 구절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이 구절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정월의 명절을 지켰습니다. 명절은 또한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정월에 있는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곡물의 첫 이삭을 흔드는 요제가 오며 그 다음은 수확제라 불리는 칠칠절이 옵니다. 이 네 가지 명절들은 그 해에 처음 6개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7월 제1일은 나팔을 부는 명절이었으며 7월 10일은 속죄절이었습니다. 또한 7월 15일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일곱 명절들은 모두 달력이 있는 대로 행해졌습니다. 자라는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명절을 즐길 수 없습니다. 자란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명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풍성, 즉 소, 양, 포도, 그리고 농사지은 모든 곡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추수를 즐기는 잔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앞에 함께 와서 추수를 즐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잔치입니다. 잔치는 성장의 결과이며 이 성장은 달, 즉 교회와 매우 관계 깊은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잔치를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에게 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잔치로서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성장과 잔치를 위해서 절기를 정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28장 11절은 달에 관한 말씀이며 29장 6절도 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달력을 위해서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서는 그 정해진 나는 시기를 알 수 있는 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올 때와 절기를 알 수 있는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는 절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운 때도 없고 따뜻한 때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초승달도 금음달도 아무 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절이 없습니다. 봄도 없고 가을도 없고 여름도 겨울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랄 길이 없으며 잔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에게 넷째 날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는 달력을 정할 것이며 그 달력은 절기를 가져올 것이며 절기는 우리에게 잔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일자, 새 출발을 위해 지구의 자전에 의해 정해짐. 일자와 연하는 모두 해와 관계 있습니다. 지구는 해를 따라서 두 가지 운동을 하는데 그 하나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회전이며 다른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회전을 자전이라 부르며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전을 공전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구의 자전은 일자를 만들며 지구의 공전은 연한을 만듭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일자란 말은 지구가 새로운 출발을 낳기 위해 끊임없이 자전함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새벽이 옵니다. 마치 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출발을 주십니다. 매일 가는 새벽 집회는 우리의 새벽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 속에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매일 양을 둘씩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서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에서도 우리는 밤의 자녀들이 아닌 낮의 자녀들이라 했습니다. 연한, 더 큰 시작을 위해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정해짐. 1년에 한 번씩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은 더 큰 시작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기와 일자와 연한을 주는 해와 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주님은 그때를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가 곧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때이며 우리가 새로 태어난 해이며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때입니다. 나의 첫 번째 혁명은 1925년, 즉 내가 구원받던 해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931년, 즉 내가 소생된 해였습니다. 1년이 채 못 가서, 즉 1932년에 나에게는 또 하나의 혁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그 해에 교회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온 믿음 생활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이외에도 다른 많은 새해들을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의 해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어떤 곡물이든지 절기나 일자나 연한이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모든 곡물들은 넷째 날의 빛을 받고 자랍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곡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절기를 정하는 달이 필요하며 일자의 연한을 정하는 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노아는 그해 정월 초하루에 땅을 다시 딛었습니다. 노아는 정월 초하루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에서 성막은 정월 초하루에 세워졌으며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넷째 달 29일에 성막을 세우라 하시지 않고 정월 초하루에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 17절과 에스겔 45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초하루 날에 성소를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였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 시작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오는 것,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소를 성결케 하는 것,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 안의 성장을 위한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새로운 시작들이며 그것들은 모두 정월 초하루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들. 모든 일자나 표시나 절기나 연하는 그림자들이요, 그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일자이며 새달이며 안식일이며 해의 시작이며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며 더 큰 시작으로서의 해이고 작은 시작으로서의 일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새 달입니다. 강하게 된 빛들. 천년왕국 시대에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째 날의 빛과 같게 됩니다. 강화된 하나님의 성령은 일곱 영이 되며 강화된 해는 7배의 햇빛이 됩니다. 이것은 왕국 시대,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시어 회복시키는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달이 마치 해처럼 밝습니다. 내가 누리는 교회 생활은 마치 해와 같으며 보통 달보다 훨씬 강합니다. 나에게는 햇빛처럼 밝은 달이 있으며 일곱 배로 강화된 햇빛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다시 밤이 없을 것임.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그 성 안에는 해나 달이나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3일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새 예루살렘 밖, 즉 그 성 밖에는 여전히 밤과 낮이 있지만 그 성 안에는 밤이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하고 유일한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24시간이 낮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햇빛을 반사하는 달과 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길입니다. 나는 주님이 당신에게 성장에 관해서 말씀하시어 당신이 넷째 날의 빛을 받으며 생명 안에 자라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의 빛은 생명을 낳고 거듭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생명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